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7일 주의 날입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3장. 형제자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샘과 다툼이 있다니 여러분을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제자다 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믿도록 도운 주의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숙련된 건축가처럼 그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각 사람은 조심스럽게 잘 지어야 합니다. 누구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저마다 집을 지은 솜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불과 함께 올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타 없어진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슬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로 잡으신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슬기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그러니 누구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삶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I know the Lord.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레위기 제1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나왔든지 나와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어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까지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도께서는 애당초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것을 계획하시고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러한 부분의 당부에는 다소 둔감한 사도들이 한계를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방을 구원하실 도구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사도들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히려 복음의 반대편에서 그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이방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당시 사울 자신조차도 몰랐지만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예수도와의 만남의 경험은 우리 모든 신앙하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핍박처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믿음을 통한 신앙적인 체험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는 주님을 향하여 살기 등등한 사울을 거꾸로 뜨리시는 주님과의 1대1의 대면과 1절에서 9절인데요. 다음 시간엔 유대교에 열심히 써 의심되는 사람이었지만 안수와 세례를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10절에서 19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기도를 제외한 모든 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사람들의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민족과 나라들을 막론하고 법률은 사람이 마지막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사랑이 지배되는 사회는 에덴이든 가정이든 사실 법이라는 구속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보다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해치는 존재들을 정죄하고 형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냉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이 인간답지 못한 사회일수록 법조문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하는 죄들이 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조항은 짧을수록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 에덴에서 금지조항의 법은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율법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러한 율법, 즉 정죄하는 법에만 통달하여 흠이 없었으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벌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2절이죠. 사울은 예수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묶어서 스데반처럼 죽일 수도 있도록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끌어다 주고자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정죄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의 포로가 된 사람으로 자신의 사랑받음 같이 주님 사랑의 보혈이 유효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아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종교적인 권세를 걸쳐 입었지만 속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했던 사울에게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인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4절 하반절인데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물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사울이 언제 예수도를 핍박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두려운 가르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자신들의 판단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였는데 칭찬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들린 뜻밖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큰 열심을 가지면서도 사울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열심을 행하는 일들이 오늘의 신앙의 세계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그렇지 않다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기세에 눌린 모습으로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5절 상반절인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주여 라고 질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혀 뜻밖의 답변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실은 핍박이라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같은 말이 반대자들에게는 박해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추종자들에게는 열심으로 따르는 것이 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그가 변화받은 후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것은 재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확신하고 일하는데 어느 날 아무개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라면 얼마든지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험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일행 중에 같은 시간과 같은 현장 속에 사울만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경우는 신앙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만나되 사울처럼 뒤집어질 정도로 확실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에게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6절을 하셨는데 나중 26장 16절에 18절에 장차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8절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이끌고 다니던 사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예수를 대적하던 사울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사울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7절에 그랬거든요. 이들은 사울과 같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도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하늘의 응답을 모두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 각자라는 사실입니다. 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규칙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한 것처럼 법이 필요치 않은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하고 섬긴다고 설치는 것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이 아닐지 늘 열심을 품으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장소, 같은 시간에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워져도 하늘을 향하여는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가려듣는 신령한 귀를 사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사 나 항상 모르겠네. 주님이,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어 그의 생명갈 보리에서 버리시었구나. 내 주의 귀한 보혈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이제 회개하고서 승리 얻으리라.
다 같이 오 빅토리.
오 빅토리 Jesus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 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나 알겠네.
나 알겠네. 주께서 나 있을 곳 예비해 수정 같은 바다 너머에 황금길 찬란해 천사들도 노래해 구속하여 주시오니 나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더 큰 목소리로 오 빅토리.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 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27절과 28절 모두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고 뭐뭐 하며라는 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번역을 이어가면 장중하고 체계적인 느낌은 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의도한 간결한 긴장은 다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3장 27절 끝부분과 28절 끝부분에 마침표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오. 그때 주겠소. 라고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거든. 네, 지금 우리는 잠언 3장 뒷부분을 데니 페트릴로가 2021년에 줄스포트데이에 기고한 내용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27절부터가 아니라 25절부터 한 묶음으로 읽으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한 7가지 가르침을 묶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3장 25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갑작스러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두 번째는 3장 27절에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둘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러니까 채권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 3장 27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무언가를 베푼다고 하지 않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여기서 베푼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마땅히 받을 자를 채권자가 아닌 도움의 필요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는 표현에는 주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발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말에서 남편을 우리 집 주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발에도 주인이라는 뜻과 남편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는 어떤 면에서 주인일까요?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도움받을 필요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남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땅히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27절 상반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울 방법을 알고 있거나 전달할 물품이 있거나 도움을 끼칠 능력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빚을 내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나눌 때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인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재물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이라면 힘들게 사는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세 번째는 3장 28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셋째,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앞서 27절이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원칙이었다면 28절은 이와 관련된 세부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람 속을 태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인색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지닌 힘을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일을 처리해주고는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었어. 하고 생색을 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그리고 같은 피조물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힘이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잘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더 나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울 기회가 오면 그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누리려 하지 말고 돕는 데 써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가장 좋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세기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겸손이란 마음이 약하고 비굴한 것, 그러니까 품위가 떨어지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겸손이 전혀 미덕이 아니었던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며 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보다 못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점을 보는 마음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웃과 맺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옆집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하신 다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한 다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예수님의 질문은 이웃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잡고 있는 저의 좁은 마음을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가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